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23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소달라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부터를 새로운 장으로 자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 큰 단락이 몇 개의 소단락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요. 지금 읽은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상황이니까 주님의 공생애 사역이 어찌 보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주님이 하시는 설교가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설교 내용을 이 21장 이 뒷부분부터 나오는 설교 내용을 쭉 보시면 설교가 크게 보면 A달락, B달락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요. A달락 안에는 설교가 세 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첫 번째 설교 다음에는 비유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비유 1, 2, 3,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리 이렇게 구성이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게 따분하거나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는 앞서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설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성전청결 사건이죠.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설교를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무화과 나무 심판받는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문을 풍성하게 보고 생각하려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설교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 사건을 잘 염두에 두고 이 본문 설교 내용을 읽으시면 조금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과 대제장들, 장로들 사이의 대화가 나와요.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죠. 장소는 성전이고요.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본문을 보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넉넉하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던 것들 다 뒤집어 엎으셨죠. 매매하는 것들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매매하는 사람도 다 내쫓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와서 또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 제사에 대한 것이건 매매에 대한 것이건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여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요. 이 가르치시는 행동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의 기거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성전에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들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던졌던 질문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니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가르쳐? 네가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들어오셨고 또 성전도 청결하게 하셨고 무화과나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네가 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어, 네가 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영을 받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더 멀리 보자면 아마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정탐꾼들이 와서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엿보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모든 핵심 주제를 다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질문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또 지금도 눈앞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게 무언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곱깝게 생각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손해를 주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 본문 내용,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모든 본문 내용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향해 어떤 반응과 행동, 어떻게 불신앙적으로 대했는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죠. 동시에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러이러하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내용을 꼬집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를 흠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흠잡지 못하면 대체로 뭐를 이야기하느냐, 어떤 것을 흠잡으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죠. 아, 너 어디 출신이잖아, 너 뭐 자격이 없잖아, 뭐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곤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와 같은 양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잘라서 놓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마음으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쳐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대답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난 어디서 왔다, 나는 무슨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문을 하시는데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콕 집어서 언급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반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을 콕 집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을 보면 1장 2장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평생 어떻게 살지를 예언하고 예수님이 평생 어떻게 살지를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처럼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건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예루살렘에 안 가고 항상 빈들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주된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오셨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나귀 타고 나귀조차도 타지 않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보면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또 세례 요한은 혈통만 놓고 보면 레위 지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참 묘하게도. 근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도 성전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드리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시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그런 양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로 선포했던 내용이 뭐죠?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주로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고 나귀조차 타지도 않았고 성전에 가서 사역도 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데 뭐 세리도 찾아가고 군인도 찾아가고 막 여러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첫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하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나와 비슷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뒤에 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25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굉장히 비굴하고 치사한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선지자라고 여기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존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식한 것도 점수로 치자면 한 60점 이쯤 되는 겁니다. 반면 대제사장들은 아예 그나마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훌륭한 선지자로 여겼어요. 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만도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온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또 아니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쭉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끝에 가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 질문과 대답이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 예수님께서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미 다 보여주셨고 이미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많이 선포하는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어떤 지식들을 알려주는 게 또 다른 근거들을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증거가 없어서 선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이 질문과 대답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 이 질문과 대답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 대했죠. 주님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좀 긍정적인 면이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대우하는 주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어서 이걸 우리가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대우를 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아예 그냥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가? 누구라고 여기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지만 그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메시아야 돼요. 자기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또 다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나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순종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반응을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나요?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선하게 행동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게 항상 맞는 건가? 그건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말고 다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못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난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옆으로 밀쳐내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물어보는 거 다 알려주고 다 채워주셔? 그랬을 때 아니 어떤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주님이 여지껏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 내가 틀리고 주님이 맞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삽니다. 수십 년을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도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성전에서 살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믿음 갖지 않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의 고집을 따라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주님께 대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주님 열심으로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기준 삼거나 또 나의 욕심을 따라가거나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주님을 옆으로 밀쳐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잘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알고 따라가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